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국제 포럼에서 북한이 진정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고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전달 체계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미일 동맹이 한국, 중국과 협력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며 개별적으로는 어떤 나라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어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주제로 한 이날 시위에 미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달 17명이 사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가 있는 플로리다주의 파크랜드의 많은 학생들이 워싱턴으로 와서 총기 규제를 위해 궐기하고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기 참사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인 엠마 곤잘레스는 이날 연설에서 친구들을 잃은 슬픔과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곤잘레스는 연설 도중 범인이 학교에서 17명을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인 6분 2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밖에 뉴욕과 애틀랜타 등 미국 8,900여 개 도시에서 총기 규제를 위한 거리 행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자동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리아 동구타에서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반군단체 요원 7,000명 등 10만 5,000명 이상이 떠났다고 러시아와 시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반군단체 파일라크 알라흐만과 러시아 시리아 사이 합의에 따라 수천 명의 반군과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전날 반군은 북부의 이들리브 지방으로의 안전한 통로를 대가로 자말카와 아르빈, 조르바, 아인타르마 등 동구타 영토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프간 서부 이란 접경 도시인 헤라트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오후 기도 시간에 두 명의 폭탄범이 사원을 공격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이 이들을 적발하고 한 명을 사살했지만 다른 한 명이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아프간에서 소수계인 시아파 무슬림들의 사원과 모임에 대한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이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부활절 직전 주일인 종려주일을 맞아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미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교황의 언급은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규제 촉구 시위가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교황은 시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큰 소리로 말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침묵할지 말지는 청년 당신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지라도 나이든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종종 부패하거나 침묵할지라도 전 세계가 침묵하고 기쁨을 잃어버릴지라도 젊은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기됐던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물밑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윤국환,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을 4월 1일 시작하기로 발표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발표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일정과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년에 비해서 기간과 내용이 좀 축소됐다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올해 그 미한 연합훈련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연기됐었습니다. 통상 그 3월 초에 독수리 훈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패럴림픽 평창에 끝난 이후가 되는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네.
또 키 리졸브 훈련은 4월 중순에 2주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올해 독수리 훈련은 통상 두 달 동안 했던 것을 4주간으로 절반을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미군의 전략 자산이 이 훈련 기간 중에 늘 전개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 항공모함이 동원됐고요. 또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B-1B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동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런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면에서 그리고 또 기간 면에서 축소된 규모로 훈련이 실시되게 된 겁니다.
네. 올해 합동 군사 훈련의 일정과 내용이 축소된 형태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네,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말에까지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죠.
네.
또 일부 미 전문가들은 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뭐 쓸데없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측 면에서 보면 세심하고 또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미 국방부가 이 훈련이나 일정에 대해서 축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 전직 관리들은 이 훈련은 상황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 훈련 기간과 규모가 사실상 과거보다 축소됐다고 해서 미한연합군의 대비태세가 약화됐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략자산을 일부러 이제 공개적으로 전개하고 했던 거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억지력 차원에서 그랬던 건데 북한 정권이 이제 벌써 여러 달째 핵미사일 이제 시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김영권 기자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무슨 의미인지 윤국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동안 북한을 보면은 연례 합동 군사 훈련 미군과 한국군의 이 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비난 성명을 냈고 또 거의 예외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나 아니면 강한 말하자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방사포나 이런 재래식 네. 전력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강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간 중에는 늘 그 이 봄철인데요. 이 한반도의 봄철은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사실 굉장히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 미군과 한국군의 훈련 시작 발표가 있었지만 아무런 북한 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특사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훈련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5월 달에 예정돼 있고 또 그에 앞서서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좀 밝힌 게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훈련을 이해한다고 한 것이 훈련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대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뀐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까지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이해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언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인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의 발언과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로 볼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뭔가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이 발언에 대해 이제 두 가지를 우려하는데요.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에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 과정에서 이런 의지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한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고 뭐 철저히 검증하며 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네.
이 둘째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훈련이나 뭐 주한미군의 주둔을 북한 지도자가 이해한다고 말한 게 그렇게 새삼스러운 건 또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그 3파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저서 피스메이커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 이 동의를 했다고 이제 책에서 말한 적이
네.
있습니다. 게다가 김용순 비서를 92년 미국의 특사로 보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와 있는 게 좋다고 요청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네.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왜 김정일 위원장이 계속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미군 철수를 외쳤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고 임 전 장관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후에 이제 핵실험을 하고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이제 또 뭐 서울 불바다론까지 나오고 이런 것을 볼 때 훈련을 이해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조금은 더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 김 기자 말대로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앞서서 얘기한 대로 또 김 기자도 지적했지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이해한다라고 한 것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에 틀림없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련해서도 혹시 뭔가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보면 패럴림픽까지 끝나는 3월 말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는 시점에는 한반도가 다시 긴장,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또 북한이 예년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그런데 이 특사단에게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연례 훈련을 이해한다라는 입장 표명은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놀라운 그런 입장 전환이었다. 이렇게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올해에는 미한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또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뭐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비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이제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지적입니다.
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합의한 상황에서 이 맞대응 도발을 경고하는 등 과거처럼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죠.
네.
그랬다가는 뭐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에게 그 약속한 것도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과거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미한 합동 군사훈련 축소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이라면 북한 측으로서도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등의 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될 겁니다. 이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이 3명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외부로서부터의 그 어떤 접견이나 이런 것도 극도로 제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최우선시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도 물밑에서는 석방을 위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이런 마당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약에 이들을 석방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메시지로 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또 북한으로서 취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의에 말하자면 표명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중에 예를 들면 미국 내 이산가족들 이건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도 예외로 돼 있어서 허용이 안 돼 왔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내 이산가족도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오랫동안 중단돼 있는 것이 6.25 전쟁 중에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아닙니까?
네. 네.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중단돼 있지만 전사자들의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유해 발굴을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 역시 미국인 억류자 석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네. 어떤 그 선의의 제스처가 사실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뭐 인도주의적 네.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뭐 정치적인 사안과는 별개로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들을 북한 정권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대화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모두 한국계라는 겁니다.
네네.
예전에 비해 보면은 이제 미국의 백인이라든가 이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시기적을 좀 비교하면은 먼저 좀 석방을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네.
이 한국계라는 측면에서 뭔가 북한 정부가 좀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계 뭐 백인 이런 어떤 배경을 차치하고라도 북한 정권이 뭔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의 대화 분위기에 좀 더 그 자극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보도가 곧 석방이 될 것처럼 보도를 했었는데 국무부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그 사실 물밑 접촉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확인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네.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또 석방을 요구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냈던 조셉 윤 씨가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결정된 직후에 유엔 대표부의 북한 관리들에게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촉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일부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억류자 석방과 관련해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보도를 하기까지도 했는데요. 국무부의 입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최근에 핀란드에서 1.5트랙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가 비공식 수준에서 물론 논의된 것이지만 깊이 있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시작 그리고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메스터 현 보좌관을 대북 강경파로 잘 알려진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로 교체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미국 행정부 내에 잦은 인사 교체, 그중에서도 지금 이 볼튼 전 대사를 새로 보좌관으로 영입하는 이 문제, 이것은 미국에서도 큰 뉴스지만 이것이 또 남북한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월 9일부터 보좌관 임무 수행한다죠? 김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이제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미 언론들이 아주 막 비판적인 기사와 예. 우려를 하는 그런 보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미 전직 관리들 또 전문가들의 대북 성향을 온건에서 강경까지 0에서 10까지로 만약에 나열해 본다면 볼튼 전 대사는 9에서 10 사이로 오갈 정도로 아주 이제 강경 인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미 주류 언론들의 그 금요일자 기사 제목을 보면은 뭐 이를 더 여실히 이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뉴욕 타임스는 볼튼 전 대사 임명으로 아시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매의 복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 이 매로 이제 상징화시켜서 이제 보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이 볼튼 전 대사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지금까지 쏟아왔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빨리 약속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경고해야 한다. 이 뭔가는 바로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라고 옹호하기까지 했고요. 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는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네.
이렇게 이제 그 볼튼 전 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우려가 있었죠. 특히 저희 BOA와도 이제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북한 정권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을 선전 전략에 일환으로 본다 이러면서 이제 일축을 했고요.
네.
또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 또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완성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에
네.
이분이 그 팍스뉴스 이제 해설가 역할도 이제 했었는데
네.
그게 출연해서는 이런 이제 그 강경 발언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 나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신중한 모드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볼튼 전 대사가 그건 다 지나간 시절의 말이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볼튼 대사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 사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네.
북한이 핵을 대화로서 또 협상으로서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또 북한이 요구하는 말하자면 보상이겠죠. 핵을 포기하는 데 따른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튼 전 대사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인식하에서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임명되기 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보좌관에 임명된 직후에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간 정상회담 결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감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또 대규모 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경질은 사실 상당 정도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보좌관과 케미가 맞지 않는다는,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해임된 것이 이제 케미가 맞지 않나, 궁합이 맞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던 표현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을 경질하고 이제 교체를 한 것인데, 그렇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선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맥메스터 보좌관을 교체했다고 하지만 맥메스터 보좌관 역시도 사실 상당한 대북 강경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 결정에 충실히 따르고 이것을 또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했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도 국무장관에 내정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네. 자, 볼턴 보좌관 임명이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참 우리로서는 대단히 궁금한 부분인데 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뭐 앞서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가뜩이나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는 입장에서 좀 더 네. 오른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겠나
네.
그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세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볼튼 전 대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앞서서는 여러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과 뭐 삿바 싸움도 하고 잡아당기고 끌고 하는 또 놔주고 하는 이런 협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네.
이 볼튼 전 대사의 발언들을 보면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점프해서 바로 뭐 아니면 도식에 그런 어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미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발표됐을 때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를 했었죠.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고 진전이긴 하지만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제
네.
그런 우려를 이제 빅터 차 전 뭐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과 우려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이제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백악관의 그 팀 워크 차원에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은 이제 대통령의 철학이라든가 신념이 비슷해야 하는데 앞서도 말씀 이제 드렸듯이
네.
그동안 틸러슨 장관이나 맥메스터 보좌관은 외교안보 전략이나 목표 우선순위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교감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거든요.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에서 뭐 이견과 엇박자 소리가 많다는 보도들도 사실 이제 적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던 인물이었고 또 비공개로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 만나서 호흡도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뭔가 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보수적인 이제 성향 진영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 그리고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 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이 정보 채널 간 물밑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물밑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건 공식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 신문 그리고 CBS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앞서서 워싱턴포스트 등 다른 언론들도 정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간 정상회담에 개입했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 시점에 북한 측과 만나기로 예정했던 것도 정보당국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이 요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전에도 미북 간의 뭔가 정보 채널을 통해서 물밑 움직임이 있구나 이런 예상들은 했었는데 아예 정찰총국과 CIA 간의 백채널이 운영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장기간 배제돼 왔다는 논의에서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통해서 미국 간의 그 대화가 이뤄져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CIA가 언제부터 이런 백채널을 북한과의 그 채널로 가동을 해온 걸까요?
네, 뭐 아직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라는 글을 과거에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시점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부터 이 CIA가 그런 이런 백채널을 가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 정보 당국 간에 이런 백채널을 가능하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백채널이 뭔지 좀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채널은 그러니까 상대 정부 혹은 대표국과의 소통 창구를 말하는데 이 외교적 공식 채널을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 역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도 미 대통령들이 아주 자주 이런 백채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네.
멀게로는 뭐 닉슨 전 대통령이 미중 수교를 할 때도 이 백채널을 가동했었고 뭐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호치민과도 그랬었고
네.
뭐 최근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라울 카스트로
네.
국가평의회의장과 의장과 그런 백채널을 가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 이렇게 이제 백채널을 가동하는 이유는 정부 안에 관료주의라는 게 이제 어느 정부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관리도 있지만 이제 불만을 갖는 관리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식 채널을 하다 보면 이런 기밀이 이제 새어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면은 이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 채널을 가동하는 거죠. 또 뭐
네.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특히 이제 이런 백 채널을 이제 가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를 빌미로 해서 백 채널을 남용할 경우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타격을 받고 국가 관계도 이제 나빠지고 악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졌다시피 이제 외교관들에 대해서 큰 신임을 하지 않는 스타일
네.
아닙니까?
네, 네.
예, 국무부 예산을 30%나 이제 삭감을 했죠. 또 이 때문에 국무부의 북한과 협상을 맡길 경우 반대 의견이라든가 정보가 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참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이 때문에 그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북한 측과 회동의 접근성 또 신속성이 뛰어난 이 정보 당국 간의 백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아침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 또 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과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아마 신뢰가 쌓인 것도 이 CIA에 좀 더 의존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양쪽에 그런 그 정보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동안에 적대 관계에 있었고 또 소원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 중재 역할을 하는 또 어떤 제3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때 한국 국가정보원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상당 정도 사실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죠. 서훈 씨가 원장인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간의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이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 회동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전문가입니다. 특히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지난 9년에 걸친 보수 정권 시절에 사실상 거의 교류가 없었던 북한과의 말하자면 공식적인 접촉을 다시 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미북 간의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우려가 논의되는 마당에서 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절박했던 것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서훈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고요. 이 서훈 원장은 북한의 말하자면 대화 상대죠.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만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말하자면 CIA 국장, 폼페오 국장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네. 말하자면 일종의 3자 대화가 이뤄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또 그 앞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특사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말하자면 고위급 수준에서 대화 채널이 정말로 열렸던 것이었고요. 이 부분을 한국 정부 당국은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미국의 CIA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결국은 3자가 이제는 가치가 아니더라도 양자 간의 채널도 물밑에서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미 CIA가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백채널을 운영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뭐 한 가지 여담 한마디 하자면 서훈 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훈 원장의 과거를 보니까 예전에 그 한반도 에너지 개발 그 캐도 때 처음으로 그 파견된 한국 직원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때 뭐 유서까지 써놓고
아, 그래요?
예, 갔다고 이제 전직 국정원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말을 하던데요.
네.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여러 또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또 북한 간에 이런 어떤 흐름이 이제 좀 더 과거보다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데에는 이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주요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보 당국이 나서서 정상회담 준비 등을 한다고 하면요. 이 외교의 주무 부서인 국무부 역할이 아무래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사실 그 부분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CIA가 나섰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무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고요.
네.
또 결과적으로 정보당국이 이런 정상회담 성사에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폼페오 전 CIA 국장에게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무부가 아닌 정보당국이 직접 나서서 협상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협상 과정에 대한 검증이 그것이 이제 비공개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실수가 생길 소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은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국무부가 폼페오 CIA 국장이 다시 또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더 긴밀하게 국무부와 CIA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큰 회담들을 앞두고 모든 것이 좀 잘 돼갔으면 좋겠는데 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직도 시기와 장소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회담이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런 뭐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걸 보기 전까지 계속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전직 관리의 그 발언도 있었고요.
네.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존 볼튼 저희가 앞서서 그 지금 이제 임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껄끄러운 인사거든요.
네. 네.
또 북한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볼튼 전 대사는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 손에 놀아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 한국 정부도 불신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아주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 그 이번에 새로 기용되는 볼튼 전 대사가 과연 이런 그 역할에 그 한국과 매끄럽게 이런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어쨌거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식이 아니라 탑 투 바텀,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외교와는 좀 거리가 먼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합의한 상태에서 이런 미북 정상회담을 여러 뭐 잡음이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지 않겠냐 그런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사실. 네. 아, 그 볼튼 전 대사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 하나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사전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은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합의된 사실 자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합의에 대해서 아직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핀란드에서 열린 민간 관계자들, 미국과 남북 간의 관계자들이 논의한 그 회의 결과를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은 북한은 사실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 당국자들조차도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상당히 자극적인 이런 발언이라든지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든 그럴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가 상당히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임명한 볼튼 전 대사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굉장히 강조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역시 본질적인 말하자면 대북 강경파답게 상당히 강한 북한과 관련해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이 메시지를 잘못 전달받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정상회담 자체를 좀 그르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담 결과에 대한 우려도 사실 앞서서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적지 않지만 볼튼 전 대사의 임명으로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약간은 좀 더 불투명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연기됐던 미한 두 나라의 합동 군사 훈련 재개 그리고 미국 CIA와 북한 정찰총국의 백채널 구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미국에서는 March Madness, 3월의 광란이 벌어집니다. 대학농구 상위 토너먼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올해는 특히 이변이 속출하면서 텔레비전 중계 시청률도 크게 오르고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3월의 광란, 미국 대학 농구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는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스포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NBA 경기를 즐겨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농구 종주국인 미국 사람들은 NBA 못지않게 대학 경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테판 커리와 마이클 조던, 카이리 어빙, 데릭 로즈 등 내로라 하는 NBA 선수들이 대학 농구를 거쳤는데요. 이처럼 별들의 요람이자
젊은 학생들의 패기가 넘치는 대학 경기에 농구 팬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가 주관하는 대학 남자 농구, 그중에서도 68개 상위팀이 매년 3월에 진행하는 경기 일정을 3월의 광란이라고 부릅니다. 광란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데요. 미국 대학농구 4강전 파이널 4는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스포츠 행사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미국 프로풋볼 슈퍼볼과 여름철 올림픽, 겨울철 올림픽, 그리고 축구의 월드컵에 이어서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우승자를 가리는 월드시리즈와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보다도 높은 순위여서 미국 대학농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3월에 광란에서 크게 활약한 대학 졸업반 선수들은 곧 NBA팀과 계약하는 드래프트 상위에 올라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프로 선수가 됩니다. 올 시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명문 듀크 대학의 마빈 베글리, 애리조나 대의 디앤드레 에이튼, 미주리 대 마이클 포터 등이 NBA 드래프트 상위권 대상자로 거론됐습니다. 올해 3월의 광란은 초반부터 이변이 이어졌습니다. 약체로 예상된 팀들이 강호들을 잇따라 꺾었는데요. 지난해 우승팀 노스캐롤라이나 대마저 텍사스 A&M 대에 져서 탈락했습니다. NBA 드래프트 상위권 후보 디안드레 에이튼이 이끈 남부지구 4번 시드 애리조나 대도 13번 시드 버펄로 대에 크게 패했고요. 이 같은 과정에서 전체 4개 지구 1, 2번 시드 가운데 절반인 4팀이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히 남부지구 1번 시드이자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버지니아 대가 16번 시드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대에 패한 게 가장 큰 이변이었습니다. NCAA 토너먼트 34년 역사에서 지구 1번 시드가 16번 시드에 밀려서 탈락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전까지 1번 시드 팀들은 16번 시드와 135차례 맞붙어서 모두 이겼습니다. 136경기 만에 일어나는 일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3월의 광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 놀랄만한 게 아니라고 농구 전문가들은 내다보는데요. 이처럼 속출하는 이변 때문에 유명인들의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3월의 광란 때마다 64강에서 시작해서 16강, 8강, 4강을 거쳐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대진표를 저마다 예상해 내놓고 주변 사람들과 내기하는 일이 많은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승팀으로 내다봤던 미시건 주립대는 시러큐스 대의 돌풍에 밀려 16강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6강 가운데 절반인 8개 팀을 맞추는 데 그쳤는데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6강에서 10개 팀을 적중시켜서 조금 성적이 나았습니다. 약체였던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대의 선전으로 워싱턴 DC 인근 볼티모어 일대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서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냈고요. 대학 상징물과 기념품을 파는 온라인 상점에 주문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피자를 먹을 기회도 생겼는데요. 유명 피자 상점인 리틀 시저는 16번 시드 팀이 1번 시드를 이길 경우 다음 달 2일 무료 점심 식단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5 정도 되는 이 식단은 피자 4조각과 펩시 음료수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록 1라운드 이변의 주인공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트 대와 버펄로 대는 2라운드에서 각각 캔자스 주립대와 켄터키 대에 패해서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미국 전역의 농구 팬들의 주목을 모은 것만으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전통의 강팀들을 물리친 이들의 활약이 전체적인 재미를 더하면서 올해 대학 농구 텔레비전 중계방송 시청률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전문 매체 스포팅 뉴스가 전한 데 따르면 CBS와 TBS 등 미국 내 주요 중계 채널을 통해서 올해 3월에 광란을 시청한 사람이 820만 명에 이르러서 지난해에 790만 명에서 4%나 올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월의 광란은 스위트 16이라고 부르는 16강으로 정리됐습니다. 로욜라, 네바다, 텍사스 A&M, 미시건, 캔사스 주립대, 켄터키, 플로리다 주립대, 곤자가, 클렘슨,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빌라노바, 시라큐스, 듀크, 퍼듀, 텍사스 공대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들 대학 가운데 절반이 이번 주말 동안 진행된 엘리트 8, 8강에서 열어서 파이널 4, 4강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어느 대학이 우승컵을 안을지 관심이 대단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트래블링이라는 농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혹은 여행하다, 즉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travel에서 나온 말인데요. 농구에서 공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어겨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을 바닥에 튀기지 않고 손에 쥔 채 걷는 경우인데요. 심판이 트래블링을 지적하면 상대방의 공을 넘겨줘야 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대학 농구 3월의 광란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농구에서 트래블링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슛을 하려고 뛰어오르는 농구 선수를 흔히 난다고 표현하는데요. 존 덴버의 노래 Flying for Me, 나를 위해 날아요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I guess that you probably know by now I was one who wanted to fly. I wanted to ride on that arrow of fire right up into heaven. And I wanted to go for every man, every child, every mother of children. I wanted to carry the dream of all people right up to the stars. And I prayed that I'd find that answer there. Maybe I would find a song giving a voice to all of the hearts that cannot be heard. And for all of the ones who live in fear, and all of those who stand apart, my being there would bring us a little step closer together. They were flying for me, they were flying for everyone. They were trying to see the brighter day for each and every one. They gave us their light, they gave us their spirit and all they could be. They were flying. They were flying for me. And I wanted to wish on the Milky Way and dance upon a falling star. I wanted to give myself and free myself and join myself with it all.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OA 세계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진정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고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전달 체계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미일 동맹이 한국, 중국과 협력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며 개별적으로는 어떤 나라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어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주제로 한 이날 시위에 미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달 17명이 사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가 있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많은 학생들이 워싱턴으로 와서 총기 규제를 위해 궐기하고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기 참사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인 엠마 곤잘레스는 이날 연설에서 친구들을 잃은 슬픔과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곤잘레스는 연설 도중 범인이 학교에서 17명을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인 6분 2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과 애틀랜타 등 미국 8개 100여 도시에서 총기 규제를 위한 거리 행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리아 동구타에서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반군단체 요원 7,000명 등 10만 5,000명 이상이 떠났다고 러시아와 시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반군단체 파일라크 알라흐만과 러시아 시리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수천 명의 반군과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전날 반군은 북부의 이들리브 지방으로의 안전한 통로를 대가로 자말카와 아르빈, 조르바, 아인타르마 등 동구타 영토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군은 23일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수년 동안의 점령과 최근까지 멈추지 않은 전투 속에 살아온 현지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의료 보호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이란 접경 도시인 헤라트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오후 기도 시간에 두 명의 폭탄범이 사원을 공격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이 이들을 적발하고 한 명을 사살했지만 다른 한 명이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반역 혐의로 기소돼 수배 상태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지도자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오늘 독일에서 체포됐다고 독일 경찰이 밝혔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의 변호인인 자우메 알론소 쿠에비아스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푸지데몬 전 수반이 벨기에로 가던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3일 지난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려던 기도와 관련해 13명의 카탈루냐 분리주의 지도자들을 반란과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스페인이 발행한 국제체포영장에 협력해 푸지데몬 전 수반을 체포했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에서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이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부활절 직전 주일인 종려주일을 맞아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미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교황의 언급은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규제 촉구 시위가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교황은 시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침묵할지 말지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